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도 기울어져 가는 이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곰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목적과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이 그저 허공을 메아리쳐 울리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감격과 정말 기쁨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 싸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 예.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올해로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고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 아마 이제 금요 찬양 예배로는 내년에 돼야 하나 여러분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기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또 이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때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이 되지 못한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한 지적을 함께 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주는 지적이 또 우리에게 또 주는 지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께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했는데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듣고 마음 뿌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좋은데 맨날 지적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만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면 어딜 가도 여러분 지적받을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른 데 가도 다 잘한다, 또 좋은 이야기 듣고 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또 말씀에 대한 지적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익으로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도 겸허하게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5장 11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즉 뭐냐면 이 수신자들에게 뭐 지금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수준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중을 밝힙니다. 그러나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수신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의아함을 표시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하고 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하여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의 내용은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어떤 그 비교 속에서 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오면 그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다시 처음부터 그 기초를 다시 쌓아서 그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마지막 절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므로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어가 오히려 좀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저자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수신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신앙의 미성숙에 대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저자가 신랄하게 그들을 좀 더 과장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6장에 들어서면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끌어다가 장성한 자의 식탁에다가 앉혀서 그들을 밀어 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어린아이의 메뉴에서 벗어나서 그 어린아이의 메뉴는 뭐겠습니까? 저지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메뉴를 너희가 받을 것에 대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만큼 올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저자는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제는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지금 이 저자는 앞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좀 더 신앙의 깊은 어떤 단계로의 어떤 수준으로의 가르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수신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풍성해짐으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온전히 인내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신앙적으로 얕은 물가에 있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그 기독교의 진리와 그 복음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소망하면서 지금 그들을 권고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리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좀 더 바다와 같은 깊은 물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일 겁니다. 예전 찬송가는 408장인데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운 거죠. 거기 가면 뭔가 내가 위험할 것 같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마음에 가지 못하고 언제나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해변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노니까 늘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모래성이나 쌓고 죽은 조개껍질로 모래나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파도 속에서 오히려 파도를 즐기죠. 파도를 타기도 하고 또 수영을 하기도 하고 물 속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귀한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하늘에 나는 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나 바다의 물고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고기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잡아먹힐까 봐. 혹시 그런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물고기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고래가 되시든지 상어가 되시든지 아니면 뭐 인어가 돼도 좋고 뭐 잠수함을 타고 가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마련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알려는 마음도 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만족해서 이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또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는 쓸모없으니까 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서 떠나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더 지나서라는 거죠. 2절에도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늘 털을 닦는 데에만 그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시 닦지 말고 너희가 쌓은 터에서 이제는 무언가를 지어라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대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그 학창 시절에도 보면 우리 수학 공부할 때 보시면 예전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수학 해법 뭐가 있죠? 네? 정석 뭐 이런 거 있죠. 그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 집합 뭐 순열 뭐 이런 건가요? 그 공부 못한 애들 보면 항상 그 집합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1장을 못 넘어가죠. 늘 거기까지 하다가 그게 뭐 거기만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칙 연산만 하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삼각함수도 있고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그걸 나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영어도 보면 그 성문 종합 영어 옛날 분들은 뭐 삼위일체 이런 건가요? 안현필 씨가 쓴 이런 걸 보면. 늘 명사,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뒤에 분사, 뭐 동명사, 관계대명사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그 앞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뭐 얼마든지 그 예가 가능하죠.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 그 반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늘 읽다 보면 레위기를 못 벗어나는 거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너무나 달달달달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 다음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장로님은 끝에서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서 읽어도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넘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6장에 우리의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더욱 지나고 또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더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훈의 터에 대한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죠? 세례들,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인데, 이것을 주제적으로는 두 가지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직결된 문제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소테리올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 이 세례는 성령님의 임하심의 어떤 표징이고 또 그것을 만인에게 공포하는 어떤 의식이죠. 그래서 세례와 안수라는 것, 안수를 한다라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프뉴말로지, 그래서 성령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부활할 것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성경의 약속과 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고 종말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할 때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하여서 상당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간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의 도에 가장 초보, 어떤 그 터가 되고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리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그 울타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단들에 대하여서 비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게 만들 수 있는 그 틈을 우리는 더 많이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분명한 신앙의 틀, 교리적인 어떤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인정을 해주자라고 되어버리게 되죠. 다 수용을 하게 되고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올바른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은혜 교리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그 내용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교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런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훈의 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믿음의 내용들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교리를 그저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5장 13절,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14절에 의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교리는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정보적인 차원에서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사회적인 핍박과 어떤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전혀 그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수학과 영어로 가서 이제 우리 수학을 공부 그 산수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구구단을 항상 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부터 외우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그래서 9981까지 아주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나아가서 어떻게 계산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거죠. 외우기만 했을 뿐 써먹을 줄 몰라서 실제로 계산해야 될 때는 손발 다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식일 겁니다. 영어로 치면 우리는 더 아주 우리 가깝게 와닿는 실제적인 예가 있죠. 우리는 한국에서 초중고 다니면서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문법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빠삭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영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좀 영어 좀 배워보겠다고 이제 프리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어학원 같은 데가 있죠. 그런데 가서 이제 수준을 테스트한다고 이제 시험을 보면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쓰면 제일 높은 수준에다가 딱 넣어요. 실제로는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문법은 잘 모르는데 의사소통은 잘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복음이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거의 써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처했을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근거로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6장 2절에 마지막에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 여기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5장 14절에 장성한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형용사, 부사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저기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같은 단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 즉 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 우리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또 장성한 것을 요구하고 또 온전함을 요구하는데 그 온전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 장성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거기서 나왔던 완전한 또는 장성하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엄청난 요구이죠. 우리는 과연 이 완전한 대로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요구하셨을까요?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안 된다. 그 커트라인으로 율법을 주신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독자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들을 끌어내고 나서 광야에 행할 때에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봐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기준으로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백성이라면 나를 닮은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거룩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율법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압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또 어떻게 회복할 것에 대한 그 기구와 제도를 또한 마련해 주시죠. 그 속죄에 대한 방법과 어떤 그 절차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맞아요?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충분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과 그 성품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린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안 지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형식적으로나마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에 그들을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선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이, 율법의 역할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 인간의 죄성과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가령 이제 도로에 이제 차가 달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측 통행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정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중앙선이 없었다라면 서로 우기겠죠. 서로 맞았는지도 몰라요. 서로 우측으로 했지만 서로 부딪혀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앙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앙선 침범한 자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듯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락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기를 목적하여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온전함과 완전함과 장성함을 요구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요구인 동시에 우리에게 상당히 감사한 그 내용입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당락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그 요구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도록 힘주시며 함께하시며 간섭하시며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가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완전함에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완전함에 이루실 것이죠. 우리가 장차 주와 같이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전거를 혹시 잘 못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몇분 손을 드시네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딸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자전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자전거가 두려운 거예요.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야, 앞에를 똑바로 보고,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앞으로 나가.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명령을 하고 뒷짐지고 뒤에 서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아빠는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가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그 자전거 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 페이스를 맞춰서 함께 하면서 그 안장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겠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그 아빠가 한 말을 믿음으로써 스스로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아빠가 도울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뒤에서 늘 지켜보고 붙잡아 줄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써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그 어떤 길들마다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순종해야지,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 온전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갖지만 또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그 일이 완성됐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온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하여서 너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온전한 자리에 이르렀구나라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자리로 가도록 요구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리로 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와 터를 닦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파도와 또 바람과 폭풍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껏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페달을 힘껏 밟아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큰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